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의 서론은 1장 2장이고 욥기의 결론은 42장이에요. 욥기를 읽을 때 앞 중간을 뚝 떼고 서론 결론만 읽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욥과 이 세 친구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 이것이 욥기의 본론인 거예요. 항상 이 본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차근차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욥의 세 친구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 하나님 앞에 혼이 나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다 좀 가치가 없는 말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다 중요한 말이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나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다시 했던 말 하나하나가요 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를테면 욥기 8장 5절부터 7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8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매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이거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무슨 가게마다 붙어 있어요. 가게마다. 여튼 그런데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거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욥기 8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를테면 갈대는 물이 있어야 자라는데 물이 마르면 갈대 당연히 마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마치 물 없는 땅에서 자라나는 갈대와 같아서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그리고 믿는 것이 끊어진다.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동아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미줄이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미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동아줄인 줄 알아요. 그게 뭐 돈이든지 사회적 지위든지 뭐 건강이든지 그게 자기 동화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미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거다. 이를테면 욥기 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복을 누릴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쯤 웃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긴장,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웃을 일이 없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무슨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텔레비전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재미있고 막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깔깔거리고 하하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웃음을 우리 입술에 즐거운 소리를 우리 입술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은혜 아주 즐거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이나 우리 지금 인용한 거는 다 빌닷의 말이지만 이 소아사람 빌닷이 하는 말이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다 읽으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9장에서도 욥이 9장 1절 2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내가 네 말 다 맞는 말인 줄 내가 안다. 내가 그 말에 다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엘리바스의 말이나 소아사람 빌다시 하는 말이요. 구구절절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인데요.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욥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말인 거죠.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엘리바스나 빌닷은 일단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이거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멋있어 보여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내가 대화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할 줄 알아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됩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욥기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의 자녀들이 죽었는데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식 잃은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잔인한 일이에요. 가끔씩 세상에 큰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무슨 사고가 납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우상 섬기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다고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무슨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 팔레스타인 그 가자 그 이스라엘 침략한 그 일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사실이어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을.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소금은 두드러지면 안 돼요. 소금이 두드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짜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싱거워요. 오늘 점심 맛있을 거예요. 어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날은 국이 짜고 어떤 날은 반찬이 싱겁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소금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은.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고기 맛이 안 나고 나물을 무치는데 소금을 안 치면 나물 맛이 안 나는 거죠. 적당히 스며들어서 드러나지 않게 고기 맛 살려주고 나물 맛 살려주고 국 맛 살려주는 것이 소금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거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엘리바스나 빌닷은 욥을 말로 설복시켜가지고 굴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자기가 뭘 상황을 뭐 이렇게 주도하고 뭘 남을 제압하고 이런 거 아니고 내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말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워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 하는 말을요, 욥이 거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욥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욥도 엘리바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빌닷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 말은 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빌닷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 오시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주신다. 그 이야기 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욥도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죠.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욥은 지금 자기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 빌닷의 주장 다 맞는 말인데 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요 어떤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내가 다 네 말에 동의할 수 있고 네 말 다 옳은 줄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타락한 세상에서 욥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과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깜깜한데 막 성큼성큼 걸으면 다쳐요. 몇 주 전에 제가 밤에 이제 예배당을 한 바퀴 도는데 이제 여기 마당에 이제 불이 이렇게 CCTV가 있어서 불이 탁 오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기는 또 깜깜한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불이 안 와요. 그 위에 불이 있는데 센서 등이 있는데 불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밤에 걷는데요. 이 동네 어떤 녀석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그 의자 있잖아요. 나무 의자. 그거를 중간에다가 세워놨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밤에 깜깜한데 걷다가 부딪혔는데요. 아유, 제가 정말 깜깜하면 조심해서 걸어야지 성큼성큼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조용하게, 그저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욥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다 알아요. 오늘 본문 9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산과 바다, 땅과 하늘, 심지어 하늘의 별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거기에 북두성, 삼성, 묘성, 남방의 밀실 이거는 다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온 세상의 별들, 우주를 다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산이 무너져요. 산은 무너지면 안 되죠. 산은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이 무너져요. 땅이 흔들려요. 땅은 흔들리면 안 되죠. 땅이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뭐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 좋아요. 해는 제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제때 안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빛나야 돼요. 그런데 그 별이 빛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부정형 표현이에요. 부정형 표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산은 무너지면 안 돼요. 땅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튀르키예 그 우리 신익수 선교사에 갔더니 튀르키예 땅이 넓은데 주로 동쪽이 아마 그 이 지리적으로 지진이 잦고 우리 신익수 선교사는 서쪽에 있나 봐요. 서쪽에 있으니 서쪽은 지진이 그만 동쪽만큼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 사이렌이 울리고 건물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 5년 지나니까 괜찮아졌다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를테면 막 건물이 흔들려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막 지진 대피 훈련하고 이런데요. 그 튀르키예는 학교에서도.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지진 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둥이 흔들리고 천장이 막 무너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욥은 요컨대 내가 지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해.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편드시고 악한 사람을 벌 주신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욥의 내면에 불안이 있어요. 욥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불안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느냐? 아닙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욥기 6장 7장 읽어보셨습니까? 욥은 자기가 강철 같은 인생 아니다. 욥기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6장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는 쇠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인생 아니다. 내가 기운이 다 빠졌다.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기운이 다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감각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면 좋겠지만 삶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안이 많겠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서론에서도 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욥기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레위기나 신명기법을 보면 머리털을 밀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욥은 그 명령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훨씬 이전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동방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래요. 예배. 자기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는 해야 돼요.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거든요. 사단은 삶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인생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버텨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기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런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고 말해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를테면 지구가 지금도 막 자전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무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하거든요. 너무 거대하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내 앞에 움직이고 있어도 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크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아,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얼마나 더 크신 하나님이시냐면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13절에 라합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이름이, 그 괴물의 이름이 라합, 그 괴물의 이름이 리오야단, 이런 괴물.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어둠의 괴물을 다 무찌르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래 생각했어요. 그러니, 지금 욥이 하는 말은 그런 라합과 라합을 돕는 모든 무리들을 무찌르시고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둠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는 그 크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일종의 그 욥 안에 있는 일종의 절망감인 거예요. 15절과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난 인생, 의로운 인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다만 은혜를 간구할 뿐이다. 심판하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다면, 만약에 대답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감지덕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면 그건 정말 감지덕지 할 만한 일인데, 지금 내 상황으로 보자면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지. 절망감이 욥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욥이 답답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욥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든지 절망적인 상황,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일종의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욥이 왜 이런 처지에 빠졌는지 1장, 2장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가 가르쳐주는 거는 너 욥 한번 봐라. 욥 이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욥을 내몰라라 하신 상황이냐? 하나님이 욥을 신경 안 쓰시는 상황이냐? 욥을 안 지켜주시는 상황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욥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좌절감, 절망감 가운데서 탄식하는 거 너 한번 지켜봐.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고 계시냐? 욥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냐? 모르는 척하고 계시냐? 욥기는 그런 것 아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둠, 그런 절망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정말 감지덕지 이겠는데 정말 그분이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신 지금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어떤 그런 회의, 의심, 그런 갈등 뭐 이런 거 우리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계를 두세요. 사단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시면서 욥을 지키고 계신 거죠. 다만 욥이 모를 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모를 뿐인 거죠. 인생에서 우리 모르는 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고약한 인간이 왜 저렇게 기세등등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산이 무너져 내리는지 왜 땅이 흔들리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나는 그걸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왜 그게 거미줄로 판명되는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잘 모르는 거 많고 더 중요한 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욥이 지금 왜 이렇게 탄식하고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버텨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감당하기 어렵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편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부터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다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지 않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터가 무너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를테면 욕기로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민수기 출애굽하다 하나님의 군대가 뭐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로 터가 무너졌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를테면 전에 우리 사무엘상 묵상했을 때 사울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사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요. 사울이 평생 했던 일은 다윗 죽이려고 노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막 다급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들을 줄 몰라요.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안테나, 내 안테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테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요. 죽어야지 그러면. 그냥 죽어야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서울의 어느 점집에 비밀보장, 기독교인 환영 그런 게 적혀있다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하면 그냥 죽어야지. 거기를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 사울이 죽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답답하면 밤을 새며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래야지. 서부시장 어디 가면 기도 마 잘하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는데 한때 그 서부시장 누구한테 가서 기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나 용한 권사님을 찾아가나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면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든지 시편을 막 뜯어먹으면서 묵상하려고 읽든지 아니면 뭐 진짜 금식을 하든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는요. 10곡, 20곡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한 곡을 10곡, 20번 부르는 게 한 곡을 10번, 20번 부르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한 곡을 10번, 20번이라도 부르고 그럴 때는 시편을 소리 내어서 읽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고 들여야 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요. 생각을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큰 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고 해서 넷플릭스 영화 보고 망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만히 있을 줄을 몰라요. 항상 뭘 봐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거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이 얄팍해지는 거예요. 얄팍해진다고요. 항상 뭘 보고 듣고 뭘 해야 되느냐? 아니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더욱이 큰 문제 앞에서, 큰 고통 앞에서는요, 오랜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랜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측량이 안 돼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압도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해를 못할 것도 많고, 아무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오히려 입을 닫고 있어야 될 때가 더 많고,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죠.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다 아세요.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